저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또 거룩한 삶 그러면은 재미 하나도 없는 지루하고 그것도 불가능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그걸 강조하길래 성경에서 유일하게 세 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높일 때 거룩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핵심에 있는 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있도록 하시는 게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쭉 일관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 좀 구약 성경을 좀 오랜만에 좀 보는 의미에서 창세기 그 말씀을 또 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저희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그 일을 또 우리에게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그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깊은 진리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신약 성경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는데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오늘은 이 레위기서, 이게 레위기서는 정말 이 레위기서 오늘 이렇게 본다 보니까 막 가슴에 설레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지 않으시네요, 레위기서. 예. 그 레위기서,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이제 쫙 보잖아요. 창세기 큰맘 먹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거기서부터 나가서 쭉 나오고 막 바벨탑 얘기도 막 나오고, 그죠? 막 노아의 홍수, 바벨탑 뭐 그렇게 얘기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 쭉 나오고 정말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홍해가 팍 갈라지고 막 대단하잖아요. 근데 조금 좀 힘들게 되는 게 갑자기 이제 이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좀 복잡해지죠. 조금 좀 힘들어지다가 레위기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하, 구약은 그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읽어도 잘 모르겠고, 이거 뭐 웬 이상한 얘기들만 많이 있고, 무슨 정육간에 무슨 얘기처럼 뭐 각을 뜨고 뭐 뼈를 어떻게 하고 뭐 두 쪽을 내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아, 나는 성경을 읽는 체질이 아닌가 봐,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해는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싹 말끔히 지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하시는 그런 태도를 회복하시기 바라는데요. 결국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을 했을 때 그 성경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먼저 말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할 때 아직 신약 성경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어요. 내용은 다 있지만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했을 때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죠? 창세기뿐만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아니고요, 이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그런 말씀인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좀 오늘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삶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서 20장 26절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지금 저희들이 심층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진리가 많이 있지만요, 그러나 이렇게 그냥 읽는 거로 좀 지나가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베드로 이 서신을 받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이 이전에는 이 세상에서 각광하던 어떤 그런 삶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욕망을 우리도 지니고 살았어요. 이전에 그 따르던 그 욕망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원리, 자 거룩한 삶을 사는 원리를 따라 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는 일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모두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구약의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기록하셨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이레 날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맨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셨죠. 그러나 6일째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이렇게 다섯째 날까지 그 모든 자연 만물과 그 다음에 우주 전체를 우리 창조하신 것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으시면서 그냥 지으시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지으신 모든 것들이 생명과 기능을 지니고 존재하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힘과 원리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법칙이라고 그러죠. 원리를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생명을 지닌 존재들이 살아있게 하는 원리. 그리고 또한 자연의 모든 그런 존재하는 물리적인 것들이 질서 속에 그 기능과 목적을 따라 있게끔 힘에 붙들려서 이 작동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과 질서를 통해서 그리고 통치하심을 통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의 세계가 그와 같은 법칙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있게 하시고 또 유지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존재 목적 따라 살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생기를 숨을 불어넣어 줬다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생기라는 거, 그 코에다 불어넣어 준 생기라는 그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루아크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 또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 지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신 겁니다. 자, 이 아주 영리한 강아지들 있잖아요. 영리한 강아지들이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와, 그 강아지 너무 영리해가지고 아무리 영특하고 막 지능이 대단해서 지능이 30막 이렇게 되는 강아지가 있어서 온갖 재주를 다 부리고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도 그렇다고 해도 강아지가 예배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주인이 방탕하다고 다른 주인 찾아가겠다고 그런 개 봤어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람은 그런 특별한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얼마나 축복돼요. 그렇게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로 우리가 지금 지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을 사람이 그 섬기는 뜻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세상 살다 육체의 생명력이 소진하게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전도하는 그 Living Water라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분이 저쪽 헌팅턴 비치라고 있어요. 그죠? LA 쪽에. 헌팅턴 비치에 있는데 거기 그 브리지에서 계속 전도를 하시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제가 전도를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허탕하게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지옥 가도 내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이 당신 얘기하는 천국 가도 내 친구들이 있지만 나는 지옥에 내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지옥 가서 또 파티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지옥이 뭔지 좀 가봐야 돼. 그러면 안 되죠. 가보면 안 되지만 사람이 그렇게 망령돼요.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결국을 스스로 자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의 결국은 지옥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너무도 자비하셔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생겼나요? 새 생명이 생긴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듭난다. Born again. 이 거듭난다는 거는 이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죠.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슬쩍 찾아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에게 거듭나야지 된다.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한 번을 전도하는데 이분이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럼 예수님을 믿느냐고 했더니 예수님 믿는데요. 그럼 당신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born again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I'm not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좀 더 물어봤죠. 그거는 근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캐톨릭에서는 born again 이라는 말이 없대요. 그 대신에 confirmation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confirmation이라는 게 이제 보통 그렇게 신앙 이제 확증을 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confirmation은 전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거듭난다는 것을 그냥 어떤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의 권위를 그만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한 것을 봤습니다. 참 아쉬워요. 여하튼 그렇게 거듭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거듭나서 사는 삶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레위기서는 뭘까요? 레위기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생활 원리예요. 그걸 기록한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구별된 거예요. 뭇백성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 가운데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도록 했다. 그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도록 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성도가 바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름받은 무리 도자잖아요.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계속 확인해주는 그 단어가 성도님이라는 아주 소중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를 보면 읽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막 비도덕적인 문제들이 가득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우리가 구별돼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성적인 그런 범죄, 거의 성적인 어떤 아주 뒤틀어진 어떤 그런 성의 그런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근진상 안에다가 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범죄를 다 단속하는 일도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생활에서도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어떤 그런 일, 이 물질적인 문제에서도 깨끗해야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대한 이 변상을 해내는 그와 같은 일까지도 세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더하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재물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각을 뜨는 거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다섯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속죄제부터 뭐 번제, 뭐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것들을 화목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같은 내용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로운 삶이라는 우리 성경공부 과정에서 그래서 레위기서를 지금 같이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군요. 이 말씀이 쉽지는 않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여하튼 뭐 먹을 것, 못 먹을 것, 뭐 그런 거, 뭐 그 다음에 또 옷 만드는 것까지 나와요. 제사장 의복 만드는 거, 그죠? 읽어보시면 이거 와 이거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 얘기야 그렇게 느끼실 정도예요. 그래서 레기서를 읽다 보면 도무지 현재 우리들에게는 적용될 규범이라든지 영적인 어떤 그런 도전이 뭐가 있는 거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레기서를 읽고 막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오늘 나는 레기서대로 살겠다고 하고 당장 재물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막 각을 떠야 된다고 피와 가죽을 어떻게 분리할 거 막 얘기하고 칼을 구해 나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아야 합니다. 막아야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한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각을 뜨고 막 뭐 살과 뼈를 분리하고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렇죠? 누가 다 하셨죠? 예.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해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요,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이와 같이 규정을 우리가 지금 지키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원리를 우리가 살피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원리 하나하나가 이 레위기서를 보면은 아주 촘촘하게 배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오늘 제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냥 제사법이 아니라면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생활 원리를 알고 지킴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이 레위기의 이 20장의 앞뒤를 잠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9장에 제가 저 파워포인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의 19장의 1절부터 4절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자,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한번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4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 읽으시는데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 뭐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아주 비슷한 일이 또 있어요.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하나 명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11절부터 14절 읽어보십니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라 하여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네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네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놔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여기서도 보면은 나는 주다.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뭐 전체 우리 레위기서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지만 이제 20장 오늘 20장 26절의 말씀이 우리 그 본문 29절인데요. 24절부터 20장 24절서부터 26절을 한번 읽으시면서 똑같은 그런 말이 반복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야 한다. 부정한 새와 정한 새를 구별하여야 한다. 내가 너에게 부정하다고 따로 구별한 그런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아멘.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주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골라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읽으신 그 내용이 계속해서 어떤 그런 명령을 내리신 다음에는 반드시 그 뒤에 나는 주다라는 그런 말씀을 거기다가 덧붙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이름으로요, 공식적으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문서 서명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서 서명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 문서 서명하실 때 굉장히 공식적인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 그리고 나는 내 별명이 있어, 그러면서 별똥이 뭐 이렇게 공식 문서에다 쓰는 사람 없죠. 그렇죠? 예, 뭐 참어 뭐 이래 가지고선 쓰고 그럴 수 없어요. 자기 본명을 가지고 쓰죠. 고유의 이름을 써야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고유 이름으로 사인을 하세요. 그렇게 명하신다. 그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되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저도 저 히브리어 잘 못하지만 하여간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예호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어요. 여호와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 한국 단어 발음이 정말 원에 더 가까워요. 영어식으로 하면 여호와를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여호와가 맞아요. 여하튼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라는 이 말을 하시는데 고유의 이름이에요. 그 야훼라고 하잖아요. 야훼, 여호와가 더 정확한데. 근데 그 뜻이 있어요. 그 야훼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밑에 저 적어놨지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elf-sufficient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그런 창조세계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시작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존재하더라도 뭔가 계속해서 뭐 공급이 돼야 하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충만한 분이라는 그 말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명하시는 것 하나하나마다 문서에다가 한마디로 예, 서약을 하시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하신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다른 어떤 기준, 다른 어떤 신, 또 다른 진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도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은 아 이게 뭐 이런 일들을 왜 했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구별하는 거였어요.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하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레위기서를 기록한 게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저자는 누굴까요? 레위기서 저자? 레위가 아닙니다. 또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 레위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떤 원리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 가르치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레위기가 기록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가르쳤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았지만 어디로 가서 살게 됐나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계속 살고 애굽의 신에 빠져서 살고 그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됐냐면 400년이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그들의 기억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상실된 겁니다. 그냥 애굽의 신이었어요. 애굽의 태양신 섬기고 그 두꺼비 개구리신 섬기고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게 애굽에서 섬기던 신 하나하나였어요. 그걸 다 그렇게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신들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아주 익숙했던 거예요. 그걸 빼면 뭔가 아주 뭔가 어색한 그런 생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애굽이 통치하는 원리대로 살았고 애굽의 문명과 사회가 더 익숙했던 사람들. 이제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예,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그 영적인 그 부패되어 있고 쓰러져 있는 그 상태가 저절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홍해 기적도 보고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도 맛보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인 매일매일 생활 속에 구체적인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게 이 생활 원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생활 원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성경을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준이 원리가 이게 없어져야지만 세상이 말하는 것도 진리가 되는 것도 같고 다 어차피 뭐 진리라는 게 어딨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고집살스럽게 하나님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요즘에 세상은 참과 거짓을 바꿔 말하잖아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세상에서 참과 거짓을 바꿔 말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세요. 막 바꿔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진실과 거짓을 거꾸로 바꾸고 말합니다. 가짜가 둔갑해가지고 진리가 되기도 해버리고요. 과거 진실하고 했던 것이 오늘 보니까는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참되고 뭐가 거짓인지 정말 틀리지 않는 그런 근거인지 이거 어떻게 확신해 나가는가. 이게 우리 시대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고민이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거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은 거기에 예, 좀 한숨을 쉬는 거예요. 자,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진짜 사는 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단지 환상이고 상상에 불과한 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환상이고 상상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뭐가 현실이고 뭐가 환상인지요? 어떤 근거에서 말할 수 있는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여러 세대들이 무지무지한 혼란 중에 있는 거예요. 요즘 나온 말들 중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정체성 위기라는 거는 옛날 얘기예요. 이제 벌써 이 1930년대서부터 나왔던 그런 말이고요. 정체성 위기. 그런데 그 다음에 요즘에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체성이라는 건 창조하면 돼. 정체성 창조를 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면 되지 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거 정체성은 사람이 만들면 돼. 이게 정체성 창조야. 근데 요즘엔 더 나아져 극단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건 뭐냐면 정체성 난립이에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그냥 나는 이래 그러고 그냥 규정하면 그것이에요. 누가 뭐라든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 이 난립입니다. 예. 그 참 나 자신도 제대로 내 자신이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는데 과연 누가 나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그 우리를 사랑하는 이 가족이나 친구들, 뭐 이웃들조차도 나를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 각자를 사랑하지만 나의 진실된 정체성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그렇게 많이 있어도 진실된 정체성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그래도 세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 그럴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심지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듯하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순결하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도와줄 수 없어요. 이 세상이 만든 여러 가지 정체성, 혼란 중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혼란 중에 그러니 내가 누군지, 이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날은 정말 있는지, 하나님 날은 온다고 하는데 정말 오는지, 그런 것을 반듯하게 세워주지 못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님들도 못해요. 친구도 못해요. 교사도 못해요. 선생님들도. 그리고 이웃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다정다감한지 몰라도 이웃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관 가지고 가르치고, 가르친 기준대로 잘 살면, 아, 잘 살고 있네, 이 정도 하는 것이지 그게 바른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근데 사회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으면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나를 인정해주면은 많이 인정해주면 많이 인정해줄수록 내 성취감은 커지죠. 자기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면 뭐 내 인생은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딱히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른 정체성이고 성공일까요? 그래서 그게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불변하고 영원한 근거가, 근거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세워가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란 이름까지 걸면서. 그 여호와란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불변하죠. 영원하죠. 스스로 충만하시죠. 그게 무슨 뜻이죠? 오로지 여호와만이 진짜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원리가 내 인생에는 가장 중요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반, 하나님 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돌아와서 교회들이 약해지고 세속화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난 2년인가 이제 3년 동안 이 팬데믹이 와가지고 많이 교회가 이게 세속화되고 약화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유들이 여럿 있지만 오히려 이제는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그리고 무엇을 치유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화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가 안 돼서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며 스스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고 생동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 살아계시고 영원하며 스스로 충만하신, 그건 여호와라는 이름이잖아요. 즉 여호와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고 생동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연결보다는 다른 일에 분주해서 흔들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이 상실되는 그런 경우죠. 뭐 다른 거 상실하는 것보다도 영적인 어떤 그런 생명력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그런 힘이 매우 약화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저희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인들과 가나안인들 그들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다가 구별되어 부르심 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별되어 부름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의 권위를 소중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밝히는 생활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만나시면,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만나시면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인사 나눈 다음에 뭘 물어보면 좋을까요? 요즘 성경 보시는 생활이 어떠세요? 아, 이게 돼야 돼. 한번 좀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신 다음에 성경 보시는 생활 어떠세요? 그냥 그런데 아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끙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아유 마음은 있는데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막 시간이 별로 없다 생각하시면 난 혹시나 내가 드라마에 꽂혀서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 그거 한번 돌아보십시오. 팬데믹 때 드라마 보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통계가 이미 나왔어요. 이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그냥 그것도 물어보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묻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좀 알아서들 좀 절제하시고, 뭐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볼 게 있고 안 볼 게 있고, 미디어가요 우리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미디어 보고선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물론 예수 영화 그런 거 빼고 대부분을 미디어 본다면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워져요 사람들이. 정말 저런 세계가 있나? 외계인은 또 뭐지? 뭐 이런, 도대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빡치게 살고 많이 긁어먹고 살고 죽으면은 내가 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 하게 만들어요 미디어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명심하고 살 때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력 있고 생도적인 관계를 맺는 그 삶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절대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제 메시지 중에 꼭 말씀드리는 것은 살 수 없는데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주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그 뜻이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말씀 쭉 읽어보시잖아요. 그런 로마서 7장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요. 갈등해요. 그죠? 살고 싶은데 그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의 그 딜레마죠. 그게 깊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꼭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숨 나오고 불가능하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보내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반대로 꼭 다른 쪽으로 가는, 그 얘기가 꼭 저 골프 초보자들 얘기 같은데 이쪽으로 보려고 그러면 꼭 다른 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건 내가 뭔가 이쪽으로 꼭 살고 싶고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꾸 맞고 유혹하고 회방하고 갈등에 빠뜨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바로 자아라는 것이죠. 내 육체의 자아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점점 변화돼서 다른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그 같은 변화가 있죠.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이 자아와 자기 중심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허우적될 뿐이죠. 그러니 거룩한 삶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 개혁성경 보면 오호통제라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던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 나는 곤고하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곤고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곤고하다. 그런데 그 곤고한 인생에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7장이 그렇게 갈등이라면 8장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승리로 나아가게 하는 성령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오호 나는 공고한 몸이다 그렇게 머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구별된 삶, 세속화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세로, 주의 동행하심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살 수 있다고 했으면은 살 수 있다고 믿는 게 신앙이에요. 성경은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는 안 돼요 이러면 뭐죠? 안 살겠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다는 것보다도 난 그거 싫다는 얘기예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부활에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데 레위기서의 말씀을 봐도 사실은 그와 같은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담겨 있는 것을 오늘 좀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봤어요.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26절의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26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자 그런데요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일이죠. 되게 하였다 그렇죠.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 원어에 특히나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보면 어떤 단어들은요 그냥 시제가 다 되는 시제들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되는 거예요 한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했지만 더 정확하게 분명히 얘기한다면 뭐죠?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고 나의 백성이 되게 해가는 것이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을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나의 백성이다 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원수로 알고 살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세상과 벗삼아 살던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면서 또 신앙으로 살지만 무너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살기보다 흔들릴 때도 많아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장래 아직 우리가 확인해 보지 못해도 그러나 우리 장래 이 세상 너머 영원한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갈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가장 가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선물로 받은 삶이에요. 더 큰 선물을 바라지 마십시오. 이미 구원받고 은혜의 삶을 살면 그 은혜가 더할 나위 없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